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한 남자가 자기가 가진 이 재산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0빌리언 정도의 달러의 가치를 가진 그런 재산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치로 볼 때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성공을 한 기업가인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매스컴이 주목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지난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병원에 갔다가 이 담당 의사로부터 폐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거죠. 이 스무 살 때부터 배운 이 담배가 하루에 한 갑 반씩 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폐암 말기로 이어진 거죠.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과연 살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없고 당장 다음 달에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을까 하는 것도 장담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평생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느라 건강을 잃어버리고 대신 다 써보지도 못할 돈만 그렇게 잔뜩 통장에 넣고 있는 거죠. 흔히 세상의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는 사실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과연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천하를 얻은들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인간을 대표하는 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판결을 보면 모든 인류는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야 할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인 셈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죽음이란 이 운명이 놓인 우리들 앞에 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쌓아놓는다 한들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처지를 보시고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사실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바울도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그 자기가 받은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의심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불신하고 또 그가 전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충족성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은혜의 이 복음, 이 구원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인간에게 생명을 심어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금보다도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것이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값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귀한 은혜를 방치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잘 간직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농부가 이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더러는 좋은 이 옥토에도 이 씨앗이 뿌립니다만 때로는 이 바람에 날린 씨앗이 이 딱딱한 이 길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날아가고 있던 새가 내려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 안에 이 들어간 이 복음의 씨앗을 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직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것을 의혹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은혜 받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은혜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예수의 복음을 정말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맞나 아닌가 그냥 긴가민가 하며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늘 한없이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 불리는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스스로 몸가짐을 주의하며 아무에게도 걸려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삼가 행동했던 거죠.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를 하며 그 모든 모진 고난들을 다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4절, 5절, 두 구절의 그 목록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얼마 전에 한국에 이 서울에 있는 100주년 이 기념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다 차셔서 목회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한 흥미로운 대목이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목회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어떠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이 정말 복음적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런 점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일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이러한 고난을 겪을 각오를 가고 가는 길이라면 어찌 그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목회의 길 역시 너무 세속적으로 변해돼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큰 교회에서 큰 목회하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잃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목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도 내가 기꺼이 인내하며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자세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봄바람에 민들레 씨앗 날아가듯이 가만히 두면 그냥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잠도 못 자고 수차례 굶주림에 처하고 이 정말 사선을 넘어드는 것이 수차례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 당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인내해야 할 것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피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손해봐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능히 감당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기에 총 8개의 목록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방금 4, 5절에서 말했던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6절, 7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는 변질 없이 사역해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회자도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왜 눈물이 나지 않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환난을 당하고 큰 이 고통을 당하면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대장장이가 이 철을 그 해머로 내려칠 때 비록 그 철의 입장에서는 그 아픔을 당하는 거지만 더욱더 그 가운데 강도가 세지고 더 순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오히려 내가 깨끗한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올바르게 선포할 것인지 또 그 가운데서 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신앙의 올바른 길을 더욱더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바울은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고 섬겼던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라고 욕하고 그를 멀리한 거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이 진심을 몰라주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겼던 이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여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욕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가슴이 이 아프고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인정해 주신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했던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입니까? 어서 내려오십시오. 막 이런 말투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죠. 이 바울이 마음이 정말 찢어지듯이 아팠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맞아 가면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자기를 몰라주니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는 복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이 그 아픔 가운데도 여전히 이 기쁨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거죠. 오늘 9절, 10절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데요. 우리 두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보니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밑바닥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왔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정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 것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가난과 극심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육체의 질병이 그를 괴롭혔지만 근심하는 자 같지만 10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았지만 오히려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었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처럼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처와 자녀도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그런 늙은 노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또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소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성경은 그것을 헛된 것이라 말하며 그것을 썩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요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